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 수업 수반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24일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누구든지 베네수엘라의 헌정 질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 원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 정부 수반으로서 자유 투표를 실시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 직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과도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또 과도 정부를 지원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주기구 회의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베네수엘라에 2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맥켄벨함과 보급함이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남에서 북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 태평양 함대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항해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해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타이완 언론에 성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과정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미 미국 측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독감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후생 노동성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9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일본 47개 광역지방단체에서 모두 경보 수준을 넘었습니다. 검출된 바이러스 중 60%는 H1N1인 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확산과 함께 최근 일부 추락 사망 사고와 연관성이 의심되면서 이상 행동 공포도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의 회의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당사국인 다섯 나라 대표들이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군축과 핵확산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는 안드레이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참석합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일정에 대해 핵 보유국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공동 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모였던 로저 스톤 씨를 25일 새벽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스톤 씨에게는 7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1건, 위증 5건, 그리고 증인회유 1건입니다. 25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두한 스톤 씨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스톤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정치 자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뮬러 특검은 스톤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 이메일 유출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웬만한 재료는 튀기면 다 맛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경우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닭 튀김을 비롯해서 이 튀긴 음식을 비교적 많이 먹는 편인데요. 이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진이 미국 내 50살에서 79살 여성 10만 7천 명의 식습관 자료를 18년간 추적한 결과 프라이드 치킨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먹는 여성이 튀긴 음식을 먹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암을 제외한 질병으로 사망할 비율이 13%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튀긴 생선 요리를 매일 먹는 경우도 사망 위험이 7%나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건강에 좋은 생선도 기름에 튀기면 몸에 나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튀긴 음식을 도무지 끊지 못하는 애호가라면 건강을 생각해서 섭취하는 양과 횟수를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기름의 종류나 튀기는 방법, 또 재료 등이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주말의 도내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1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3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팻 분의 노래입니다. 버날딘이란 여름의 여성에 대해서 이 사랑의 고백에 마음을 담은 버날딘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at night. Your remarkable form is a pure delight. I go, go, go for Bernadine. Bernadine, Bernadine. You're a little bit like every girl I've ever seen. All your separate parts are not unknown, but the way you assemble them's all your own. All yours and mine, dear Bernadine.
Yours and mine, dear Bernadine.
Oh, Bernadi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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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dine. Say you'll wait for me out by the rocket base, and we'll both blast off into outer space 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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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dine. Bernadine, Bernadine. Come away with me now in the rocket-propelled machine. We'll come home by the way of a drive-in spa, just a little this side of Shangri-La, and there I'll stay with Bernadine.
There I'll stay with Bernadine.
There I'll stay with Bernadine. 살아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올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이 3월 24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부터 좀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돕기로 했다고요?
네, 24일 워싱턴 DC에서 미주기구 OAS 특별회의가 열렸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a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rovide more than 20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Venezuela. These funds are to help them cope with the severe food and medicine shortages.
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이 원조금은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극심한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 상태, 정치와 경제 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끔찍한 일들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뭐 한 나라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 셈인데요. 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23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 앞에서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가 유일한 합법기관이라면서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다며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72시간 내 미국 외교관들의 출국을 명령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원조하는 건 이 과도 정부를 위한 것인가요?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이 원조 계획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이도와 국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위한 노력을 견고히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해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His regime is morally bankrupt. It's economically incompetent and it is profoundly corrupt. It is undemocratic to the core.
네, 폼페오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도덕적으로 파산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심각히 부패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또 폼페오 장관이 미주기구 국가들의 협조도 구했다고요?
네. 미주기구는 미주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위해서 1948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인데요.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11일이죠. 미주기구 측은 마두로의 재임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결의안을 찬성 19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주기구 특별회의에서 지금은 없어진 이 부패한 정권을 거부하고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4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26일 오전에 개최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파나마, 파라과이 등 여러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이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국가들이죠. 이 쿠바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마두로 정권을 옹호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네, 크렘린궁은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외부 세력에 의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권력인 마두로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이 또다시 다른 나라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려 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네,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의 이전 정부였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이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특히 현재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자동차 기업이 베네수엘라 현지 공장에서 버스를 조립해서 생산하는 등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두 번째 경제 협력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또 군사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요?
네, 미군 해군 함정 두 척이 24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성명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함 그리고 보급함인 월터 S. 딜함이 2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 해군 함정이 지난해에도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을 했었죠.
네, 지난해 7월, 10월 그리고 11월에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 10월 항해 때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이 타이완 해협이라고 하면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인데 폭은 약 200km, 뭐 길이는 약 400km에 달합니다. 아주 좁은 해협이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미국 측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 타이완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했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해협은 국제 수역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 통과는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팀 고르먼 대변인도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함정의 이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이 허용되는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비행하고 또 항해를 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네, 타이완 국방부도 24일에 이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이날 또 다수의 군용기를 동원해서 타이완 남쪽 바시 해협을 통과하는 비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앞서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면 미국은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에 항공모함 투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일이 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는 건가요?
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에 투입한 일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잇따라 무력 시위를 한다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데 항공모함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자주 하고 있나요?
홍콩 영자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사이에 이 타이완 주변에서 27차례나 해상 공중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이 전단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 이 타이완 통일을 부쩍 강조함에 따라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 압박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태국의 총선 날짜가 결정됐군요.
네, 오는 3월 24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티폰 분프라콩 태국 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하원의원 선거 날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date of the general election is officially set on Sunday.
네. 분프라콩 선대위원장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융통성 있는 날짜라면서 3월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라유찬 오차 태국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중반까지는 태국의 새 의회와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태국의 총선 날짜가 그동안 계속 바뀌었다고요?
네, 6번이나 연기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선관위는 2월 24일에 총선을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 군부 정권은 국왕 대관식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한 달 더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네, 대관식은 언젠가요?
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이 대관식 행사가 벌어집니다. 태국에서 왕은 매우 존경받는 그런 존재인데요. 현 국왕인 마하 와치랄롱꼰 라마 10세는 지난 2016년에 70년 동안 재위했던 부친 푸미폰 아둔야데 당시 국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이유로 그동안 대관식을 미뤄왔습니다.
네. 자, 총선 날짜가 2월 24일에서 3월 24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대관식 날짜는 더 가까워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연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네.
뭐 군부 정권이 좀 더 오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총선을 계속 미룬다는 그런 겁니다. 주장입니다. 총선 날짜 발표가 이날 나오자 선관위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태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네.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유 장군은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잉라트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대립이 커지면서 6달 동안 이 가두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태국 군부가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개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잉락 친나와 당시 총리는 외국 망명길에 올랐고요. 그 이후 태국 정권인 군부가 계속 장악을 해왔는데 미국 정부는 태국 군부의 신속한 민정 이양을 계속 촉구해왔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 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태국 군부는 절대군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난 1932년에 첫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차례나 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가운데 12차례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프라유 총리가 이끄는 현 군부 정권은 이 총선을 통해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앞서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을 연기했습니다. 프라유 총리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당 활동을 다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월 24일에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총선은 축출된 탁신 친나와 전 총리 세력과 군부 간의 이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축출된 잉랏 친나와 전 총리는 이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여동생인데요. 태국에는 탁신 친나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탁신 전 총리의 당인 이 푸어타이당 그리고 푸어타이당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민주당 또 친군부 정당인 팔랑 프라라차당 외에 또 여러 군소 정당이 이번 총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한 민정 이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태국 의회 구성은 하원 500석, 상원 250석으로 돼 있는데 하원 500석 가운데 350석만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이 나머지 150석은 비례대표로 정해지고요. 또 상원의원 250명은 지난 2016년 헌법 개정에 따라서 군부가 직접 뽑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총선 뒤에도 군부가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 군부가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태국군 총사령관인 아피라트 콩선풍 장군은 총선 후에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 프라이웃 현 총리도 어떻게 출마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23일 현 정부가 시작한 것을 바꾸지 않을 정당 또 좀 더 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정당에 가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3주짜리 지출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참모였던 로저 스톤 씨를 24일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스톤 씨는 25일 새벽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는데요. 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미국이 2020년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25일로 35일째를 맞았는데요.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3주짜리 단기 지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연방의회가 마련한 지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엽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던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단기 지출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는 이 지출 결의안이 효력을 갖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국경 장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셧다운 즉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30일을 넘기면서 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단기 지출안에 합의를 한 거군요. 자, 24일에도 연방 상원에선 또 지출안을 처리하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내놓은 이 지출안을 두고 이 토론 종결 투표 클로처가 진행됐는데 공화당 지출안 그리고 민주당 지출안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 규칙으로는 토론을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한데 60표가 모두 안 남았습니다. 공화당 지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전액 반영됐고요. 반대로 민주당에는 이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출안을 두고 각 당에서 반란표가 나왔죠.
네, 공화당 지출안에는 이 공화당 소속 톰 커튼, 마이클리 상원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 맨친 상원의원 혼자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출안에는 공화당 쪽에서 6명이 찬성했는데요. 라마 엘렉산더, 수선 콜린스, 코리 가드너, 자니 아이작슨, 리사 머코우스키 그리고 밋 롬니 상원의원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공화당 지출안에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네, 이 상원 표결이 실패하자 상원 지도부가 바로 또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4일 밤에 이어 25일 오전에도 만나서 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이 공항 보안 수색 복귀 25일에 일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상원에서 지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번 들어보시죠.
One of the ideas suggested is they open it, they pay a sort of a prorated down payment for
네, 일정한 액수의 국경 장벽 예산이 있으면 연방정부 폐쇄를 풀 지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운페이먼트란 단어가 나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다운페이먼트라고 하면 미국에서 물건을 할부로 사거나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때 먼저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가령 2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집값의 한 20% 정도 되는 4만 달러 정도를 이른바 다운페이로 내고요. 네. 나머지는 대출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한테 이 국경 장벽 예산에 상당한 액수의 다운페이가 있어야지 이 대통령이 지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다운페이먼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합리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하원이 공화당 현 사태를 해결하려고 뭐 또 새로운 타협안을 만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국경 보안 예산을 대폭 증액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경장벽 예산은 없지만 대신에 국경검문소나 감지기, 드론을 확충하고 이민판사와 국경경비대원 증원에 투입될 예산을 크게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제안할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조건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돈을 모두 책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24일에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네.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다고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a lot of alternatives. Honestly, we have everybody. Look, for the most part, people agree when I say everybody.
대안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남부 국경에 장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25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었지만 자신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FBI가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된 사람을 25일도 체포했군요.
네,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참모를 지냈던 로저 스톤 씨를 25일 새벽에 체포했습니다. 이 스톤 씨에 대해 7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는 뮬러 특검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체포된 스톤 씨가 이날 법원에서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석방이 됐습니다. 이 법원은 보석을 허락하면서 스톤 씨가 밖으로 여행하는 걸 제안했는데요.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스톤 씨는 법원 밖에서 유죄를 앞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주는 증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집행 방해가 한 건, 위증이 다섯 건, 그리고 증인 위협이 한 건입니다.
네, 자, 로저 스톤 씨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수십 년 동안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치 전문가, 정치 자문가입니다. 지난 1972년에 정치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정치 전문가인 스톤 씨는 그간 공식적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막후에서 정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그간 스톤 씨를 조사했죠.
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을 통해서 확보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스톤 씨가 이메일이 폭로되는 전후 과정에서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 그리고 해킹에 관여한 러시아 정보 요원들을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기소장은 스톤 씨가 트럼프 진영 고위 관계자 지시로 해당 이메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또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킹당한 이메일과 관련해서 스톤 씨와 트럼프 진영 간에 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메일이 공개된 뒤에도 트럼프 진영 고위 관계자가 위키리크스 쪽에서 추가로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스톤 씨에게 문의했다고 기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스톤 씨가 어산지나 러시아 정보위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스톤 씨는 하지만 이런 활동을 숨기려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기소장을 보면요, 의회 조사에서 위증했고요. 또 사실을 덮으려고 또 다른 증인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스톤 씨는 이미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세라 허커비 백악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5일 오전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First of all, this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White House. One question.
네, 스톤 씨 체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샌더스 대변인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5일 인터넷 트위터에 대통은 없었고 특검 수사가 희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밀매자나 인신 매매범들이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아마 다 체포됐다가 이번에 풀려난 스톤 씨를 염두에 둔 말로 보입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그럼 지금까지 기소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이 개인 33명의 기관이 세 곳이었는데요. 이제 스톤 씨까지 해서 모두 34명이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곧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연방에너지 통계국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오는 2020년에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이 늘고요. 또 원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특히나 이 석유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매년 기록을 경신하면서 2027년에 정점에 오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이 지난해 이 하루에 원유 1,100만 배럴을 채굴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지난 1970년에 세웠던 기록과 같은데요. 앞으로 매일 1,40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2040년까지 이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생산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는 이미 지난 2017년에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네.
에너지부는 앞으로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미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오랫동안 에너지 수입국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953년 이래 순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만에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거죠.
네.
원래 에너지부가 재작년 전망에서는 2026년이나 돼야지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망에서는 2022년으로 이걸 수정 전망했는데 올해 전망에서는 이걸 2020년으로 2년 더 앞당겼습니다.
네. 자, 미국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건 셰일 덕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반의 일종이죠. 이 셰일 안에 있는 석유나 이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최근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 수압을 이용한 트래킹, 즉 파쇄 공법이 도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셰일 가스와 셰일 석유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자 석탄도 중요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이 석탄도 수출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는 2050년까지 석탄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쟁 탓에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의 에너지 순수출국 지위가 그럼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부 보고서 장기 전망을 보면요. 50년 뒤 막바지에 미국이 다시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 때문에 이 무렵에 미국이 다시 에너지 순수입국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Weeknd이 부릅니다.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오고 있는 걸 느낀다고 노래하는 I Feel It Coming 들어보시죠.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새 회기에서 다양한 문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 외에도 이렇게 특정 현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에는 미 연방의회 조사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조사권의 기원.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 조사권을 인정했고 법원도 판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787년 미 제헌회의에서 버지니아주를 대표한 조지 메이슨은 의회에 입법권뿐만 아니라 조사 권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가기관의 활동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 연방의회 조사권은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하원은 1792년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해인 1791년 아서 세인트 클레어 장군이 지금의 오하이오주에서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세인트 클레어 장군의 사임을 요구하고 의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조사의 범위.
미 연방의회는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조사의 대표적인 수단인 청문회가 대개 세 가지 이유로 열린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법안 검토. 둘째, 장차 입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활동의 감독과 점검입니다. 그 밖에 연방의회가 수행하는 조사는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라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드물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회 조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This next round of congressional hearings will focus on the full scope of Russia's efforts to interfere with last year's U.S. presidential election.
But one 미국 연방의회는 200년 이상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 침몰, 조직 범죄, 베트남 전쟁,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 등입니다. 미 연방 상원 역사 편찬실은 오늘날 조사권이 연방 상원과 하원이 미국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미국 시민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주체.
미 연방의회 조사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합동위원회가 행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여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 밖에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위원들이 합동으로 꾸린 위원회입니다.
의회 조사의 수단.
연방의회는 일반 시민보다 조사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의원들은 보통 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There are no indispensable people at the FBI. The organization's great strength is that its values and abilities run deep and wide. The FBI will be fine without me.
지난해 7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연방의회는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27년 미 연방대법원은 의회에 소환된 사람이 증언을 거부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2년 뒤에는 의회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연방의회는 전문가를 불러 조사 중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영향.
의회 조사는 의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회 조사는 다양한 현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got a warm response from pacifist Code Think activists as the hearing began.
연방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대개 공개되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의회 조사는 보통 연방의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의회는 대통령이나 강요 그리고 판사 등 고위 관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밝혀낼 책임도 있습니다.
Kavanaugh is President Trump's second Supreme Court pick. His confirmation could cement a conservative majority on the high court for decades. Democrats have vowed to fight his nomination, but
지난해 진행된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중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공화 두 당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같은 당파적 자세는 의회 조사가 성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at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destruction of these records and the break-in of the Watergate or any fail that the press or the public might find out from these records.
지난 1972년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의 샘 얼빈 위원장은 조사가 성공하려면 당파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얼빈 상원의원은 의회 조사가 연방의회와 대중이 중요한 개혁을 지지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선동과 나쁜 정치인들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조사.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But Trump faces a new reality in January when Democrats assume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s a result of the recent midterm election.
하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조사 분야는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 세금 명세, 이민 정책, 대외 정책, 그리고 기타 국내 현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역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조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하원 상임위원회 네 곳이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조사 결과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카말라 해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21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는 2020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이 회견에서 미국을 사랑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싸울 때라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올해 54살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계고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그는 하워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UC 헤이스팅스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2004년부터 7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에는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민주당 소속인 바바라 박서 의원 자리를 이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해리스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그리고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중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택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킹 목사가 큰 포부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늘 영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 또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의회 조사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카말라 해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옷이나 식료품 같은 걸 할인할 때 많이 사서 쌓아두는 일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Load up. 이 표현은 무언가를 잔뜩 모으다, 무언가를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to load up on groceries since the store is far away. 마트가 멀어서 나는 장 보러 갈 때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걸 좋아해. He loaded up on souvenirs to give to his family. 그 사람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잔뜩 준비했어. Let's load up on snacks before we hit the road. 우리 출발하기 전에 간식을 많이 사다 놓자. Let's load up on coffee before we get to the conference. 컨퍼런스 가기 전에 커피를 넉넉히 마시자. You should load up on protein and veggies. 단백질이랑 야채 좀 많이 먹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load up on groceries since the store is far away. He loaded up on souvenirs to give to his family. Let's load up on snacks before we hit the road. You should load up on protein and veggies. 오늘은 load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Death Cab for Cutie가 부르는 You Are a Tourist. 당신은 여행객 같은 사람 전해드리면서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